이 시간을 예청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호 목사입니다. 우리 전인성 목사님과 함께 대담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닫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하지요.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의 원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히 다 나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이죠. 예.
20절이죠.
네.
20절에.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시편 49편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존귀에 처한다, 이 말씀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우리 좀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죠.
네.
여기에 존귀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예칼인데요.
네.
이거는 귀중함, 가치, 가격,
네.
영예, 영광, 빛남, 화려함,
네.
장엄함, 이런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 한 17번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귀중하고 영광스럽게, 빛나게, 화려하고 장엄한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귀중함에는 죽지 않음이 물론 들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고 했거든요.
네.
시편 8편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저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다고 시편 8편 5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그런데 여기 시편 8편 5절에 천사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입니다.
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번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 8편 5절을 히브리 2장 7절과 9절에 이용을 했는데요.
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그렇게 이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엘로힘이지만은 우리 개역 한글판대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라고 번역한 것은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겠지만은요.
네.
여기에 관 씌웠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타르라는 말인데요.
네. 네.
이 말은 둘러쌌다는 뜻입니다.
음흠.
그러니까 사람에게
예.
머리에 관을 씌웠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
음흠.
영광과 존귀의 옷으로
둘러서,
둘러쌌다, 옷을
아,
입혔다, 그런
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시편 8편 5절의 존귀라고 번역된 말은 하다르입니다. 아까 시편 49편 20절에는 예카르고요. 8편 5절에는 하다르인데요.
네. 네. 네.
예쁘고 아름답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존귀라는 말에는요. 그래서 이 말에는 영화롭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영광은 카보드인데 장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치 보면 장관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롭다는 뜻이 있죠.
네.
그러니까 영화와 존귀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네.
아무튼 아주 훌륭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훌륭했겠습니까?
네.
예, 영광과 존귀로 둘러싼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이런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빛을 입혀 놓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빛을 옷같이 입으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시편 104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네.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빛의 옷을 입은 상태였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빛의 옷을 입은 것.
들어보니까 좀 사람이 굉장히 존귀한 네. 존재로 지음받았네요. 네.
우리 목사님 빛으로 옷을 사 입혀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아주 아름답겠죠.
엄청나겠죠.
네네. 아, 그럼 목사님 그 존귀하다는 것이 어떤 외적인 모습만을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예, 내적인 예. 혹은 여러 가지 품성이나
예. 예.
그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가령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했는데요.
예.
아, 자비와 은혜와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예.
진실하시고
예.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예.
그것을 한마디로 신약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에 처한다고 할 때에는 이런 어떤 그 내적인 품성이나 혹은 또 형상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지.
아, 예, 그건 당연하죠.
예,
종귀에 처한다고 할 때에는
예.
이런 내적 형상과 뭐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외모가 아름다워도
네.
내면의 세계, 곧 성질이 아름답지 않으면은 외모의 아름다움은 그리 오래 매력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영광과 존귀, 곧 네. 빛으로 옷 입고 외모가 장관이라도 그것이 정말 아름다우려고 하면은 그 성질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성질이라는 말보다는 성품이라고 사람들이 말 잘 하죠.
네.
그런데 성질이나 성품은 쉬운 말로 하면은 감정이 나타나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성품을 갖다가 성질의 품질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네, 네.
사람의 성질도 상품, 중품, 하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이 성품은
네.
그런데 그 성품이라는 것은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성질 그래도 그것도 아는 것 같은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가장 쉬운 것은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렇게 말하면은
감정의 모양새.
예, 네. 그게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말은 감정이 나타나는 상태를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감정의 상태 그것이 바로 자비, 은혜, 노하기를 드디하는 것 인자, 진실 이것들이
네.
예,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감정의 예, 상태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한 말로 표현하면은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감정으로 사랑으로 나타내는 사랑을 나타내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고 가르친다고. 성경은 그걸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에는 이런 영생하는 생명과 이 감정을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
네.
포함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정으로 생명을 아는 사람은
네.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성질이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요. 이 사랑의 특별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혼자 있으면은 사랑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지 나타나고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단독 존재로 계실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상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네. 단독으로 있으면 사랑이 안 나타납니다. 네,
사랑을 네.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단독 존재로 계실 수 없지요. 그래서 삼위가 네. 일체로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사람도 단독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네.
우리가 되도록 창조하셨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처음 창조된 사람도 그 본성이 사랑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외모나 내적 품성, 성품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존귀하죠.
네네.
오늘날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상태는
네.
처음 창조하신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네.
처음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게 되겠는데요.
예.
예, 우리 성경에서 그 설명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처음과 많이 좀 다르게
예.
좀 빗나간 상태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다. 아직 그건 참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 그 예. 관련이 있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네.
예, 우리라고 하는 말은 혼자가 아니죠.
네, 네.
적어도 둘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7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는 동안 좋았더라고만 하신 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께서
예, 예.
6일 동안에 예, 창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하신 줄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요.
예.
그런데 사실 좋았더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입으로 하신 말씀인지 성경을 읽어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하면서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네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참 보시기 보기에 좋다 하셨더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분을 모세가 기록을 했는지
네네.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기록했는지 우리 성경으로는 확실치 않습니다.
네.
예. 기록 상태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분을 영감으로 안 모세가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독처하는 것이 왜 좋지 못할까요?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독으로
있으면 사랑은 나타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독처하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드러날 수 없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셔서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네네.
이렇게 여자까지 만드신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심히 좋았더라. 예.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렇게 하셨죠?
네.
사람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처음 사람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네. 네.
창조주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입니다.
음흠.
이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사랑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만약 그렇게만 됐다면은 오늘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예.
근데 그렇게 되었다면 말이죠.
예.
그, 정말 사람이 세상에 충만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아마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그런, 드러냈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네네.
예를 들면요. 화가가 정성을 들여서 그린 작품은 화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네.
예, 화가가 일생일대의 역작을 완성했을 때 기쁘겠죠.
네네. 예,
만일 함께 화실에서 일한 동료나 친구가 있었다면요,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을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예. 예.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셨을 때 삼위가 함께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는 게 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잠언에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잠언 네. 8장 30절 31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네.
이 말씀 중에 내가 하는 나는 지혜로 표상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네.
삼위께서 함께 창조하시면서 서로 기뻐한 사실에 일단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 좋았더라는 말을 일곱 번이나 기록하게 했죠.
네, 네.
일곱 번째는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했습니다.
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네, 네.
창조는 창조주를 창조한 온 우주에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까?
네, 네.
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기록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네, 네.
화가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그린 그림을 보고 무시하는 것은 그 화가를 무시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우리가 이 곤충이나 뭐 수중 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아주 웃기게 생긴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네네.
예, 그럴지라도 그것은 창조주께서 의미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창조한 것이거든요.
네네.
에이 뭐 저런 게 있어 이런 표현은 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저도 존재 자체로서 또 생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런 존재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아마 애청자들께서도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참 아주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는 그 목회자로서 더욱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창조주를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했고요.
예.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호칭이 달라졌는데 혹시 그 호칭의 변화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예, 제가 성경을 살펴본 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주의 신학은 소위 사문서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을 전혀 우습게 여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절대로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칭호는 동물이 알 수 없죠. 동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지혜가 없습니다.
네.
지혜와 지식, 이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칭호를 알 수 있고
네.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지혜와 지성을 주시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욥기 네. 39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타조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요.
네.
네. 예. 동물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 사실을 말했거든요. 네. 유다서 10절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네. 네.
그러니까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이성이 있습니다.
네.
욥기 3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네.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나니 그랬습니다.
네.
예. 전능자의 기운이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네.
여기 이 기운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네.
히브리 말로는 니샤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네.
총명을 풍부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 동물들에게는 총명을 주지 않았다고 여기 39장 17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사람을 창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록입니다.
네.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만 기록했고요.
네.
창조하신 방법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2장에서는 창조하신 방법과 순서를 잘 기록하면서
네.
창조주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기억하고 부를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뿐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 창조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한 2장에서 창조주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인데
네.
이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네.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이 이름을 나타내시고
네.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고 생존하게 하는 원천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이름으로 나타내는 언약의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잠언에 그 사실을 말씀하셨죠. 잠언
네.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했거든요.
네네.
자, 욥기 32장 8절에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말과 같은 뜻인데요.
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여호와를 알게 되고 또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지혜가 더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 그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알고 경배하고 순복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야말로 여호와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겼어야 했습니다.
네.
만약 그랬다면은 그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장에 사람 창조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면서
네.
이런 언약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장은 창조 전체에 대한 윤곽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2장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제
언약 관계, 예, 예. 언약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예.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럼 그들과 어떤 언약을 이제 맺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언약에 대한 특징적인 말씀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을 목사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예, 예. 물론 여호와라는 칭호를 특별히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대부분 여호와라는 칭호가 언약적 칭호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네.
이 호세아는 에브라임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죠.
네.
여기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를 차지한 그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네.
북방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여 지칭하는 장면인데요.
네.
에브라임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확실하죠.
네.
일반적으로 그것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사실에 적용합니다만은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기억해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 총명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들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여호와의 이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담이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 아닙니까?
네.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은 아담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자기의 정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네네.
네. 네. 아니요. 내 말을 좀 잘못했네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죠.
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의 유혹에 걸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자기의 정체를 부인한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은 다음 어느 시간에 좀 더 나누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이제 다음에도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예.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예. 주시면 그렇죠?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두 시간을 이제 사람과 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
요약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
예.
또 사람이란 이름을 창조주께서 친히 지어주되 복주시고 지어준 고귀한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영광과 존귀로 둘러 입히셨다는 말씀.
예.
그것은 빛을 옷처럼 입히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예. 그런 고귀한 존재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참으로 사람이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예. 사실을 다시 한번
아주
알게 되었습니다.
존재였습니다. 예. 예, 그럼요. 예. 성경의 핵심 내용과 하나님께서 실제로 가장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사람이죠.
네.
예, 그것은 처음 봉독했던 신명기 32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신 사실에서 아주 찡하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네.
이 부모의 관심은 자녀들이죠.
그렇죠.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기울어지는 거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목사님과 저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네, 네.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온통 신경을 그리로 모으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창조될 당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존귀한 존재.
예. 그렇게 되면은 부자 관계가 아주 완벽해집니다.
네.
완전하신 아버지를 닮은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현재의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복의 내용은 영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은 영생의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산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그 뭐 샘플,
네.
샘플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여주신 분이시죠.
네, 네.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찾는 것이죠.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요? 목사님이나 저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시간이 되었네요.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다운 인격을 이루지 못해 황송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인격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창조 때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렇게 회복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